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으며 그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저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 이르신 우리의 천국 현실을 바라보며 한없이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보고 있는데요. 이 5장 12절부터 5장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문둥병 들린 사람과 또 그 다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어서 함께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니 설교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사건씩 따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들으시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문둥병 들린 이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누가복음에서 메시아 왕께서 오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건가? 그걸 올바로 잡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서 읽는 식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와, 예수님이 뭐 병도 고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모아지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현실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사건들을 이런 수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산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 19절에 우리가 좀 있으면 7장에 가겠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즉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자기가 못 가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보내는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즉 메시아입니까? 이 뜻이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질문이 됩니까? 왜? 눈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왜?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즉, 모든 하나님의 적을 때려 물리치시고, 지금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러니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메시아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뭐예요? 소경이 보게 되고 앉은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지금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그거예요. 너 이런 거 보면서도 지금 그런 질문하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는 이해 못하고 그냥 그 뭐 병 고쳐지고 뭐 이런 거에만 초점이 가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근데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아 진짜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구약서부터 약속하셨거든요. 이사야서 이런 걸 읽어보세요. 정말 앉은뱅이가 걷게 되고 왜? 그 메시아 때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보고 너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수준에서 이런 사건들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딴 데 가서 놉니다. 그러면 오늘 봅니다. 12절,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 보면 어디라고 정확한 그 장소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만 나옵니다. 아, 여러분 이런 것도요. 이게 별거 아닌 내용 같은데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아요. 이 확실한 장소가 없다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건 만들어낸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이런 거 가지고 막 말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얘기하면요. 진짜 엄청납니다. 설교 준비라는 게 그거 보면서 그런 거 다 빼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준비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놓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이게 뭐 완전히 틀리니까요. 성경을 그냥 어떻게 하면은 틀린 거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쨌든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병이 어떤 병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참 문둥병이라 불리우는 Hansen's disease라 그래요. 영어로 Hansen's disease.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피부병들이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피부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참 문둥병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출애굽기 때 애굽에 내려진 독종, 그것도 피부병 아니었습니까? 그 독종 재앙도 문둥병에 그 레위기 13장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이런 몸에 종기들이 생길 거다. 이런 종기로 그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문둥병은 다른 병들과는 다르게 다릅니다. 우선 레위기 13장 1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굉장히 길어서 그리고 그 문둥병 케이스도 뭐 여러 개 나오고 뭐 하여튼 좀 길어요. 그래서 다 제가 볼 수는 없고 레위기 1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놀라는 거는 문둥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문둥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문둥병이 진단되면 너 문둥병 걸렸으니 뭐 이런 약 저런 약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 너는 부정하다 하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구약에서 의과적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읽어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즉 이 문둥병 환자가 이 밖에서 누구 사람이나 있으면은 그 이런 식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피하게. 그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래서 그 진 이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쫓겨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큰 죄를 져서 쫓겨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꼭 죄를 졌다 신학에 와서 그렇게는 못 얘기하죠.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죠?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도 문둥병 환자는 아이고 저거 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죠. 민수기 5장 2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에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런 걸 종합하면 이 문둥병 환자는 부정함으로 성전에도 올 수 없고 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 지금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 성경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12절에 문둥병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여기 미리암이 이제 그 문둥병이 걸리는 그 내용인데 기도를 합니다.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즉 문둥병 걸리는 게 다 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둥병 걸린 그걸 표현이 이렇잖아요.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그렇게 되지 마옵소서. 그렇단 말은 문둥병이 죽은 자 같이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 죽은 거죠. 그 모습을 취해야죠. 예표 수준에서 취하는 겁니다. 지금 신학에 와서는 뭐 이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구약에서는 어디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 앉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적인 것은 육체적인 거니까 육체적으로 분리가 돼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앉아 있다고 해도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영적으로는 완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 구약에는 그냥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거죠.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둥병 병자를 만지는 자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약 시절에 예수님 시절에 문둥병자 아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면. 그러나 지금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증거하고 있는 거는 이 죄에 빠져서 완전 죽어있는 그 상태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주일날 여기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요. 어쨌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문둥병 이 소망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엎드려서 구합니다.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오는데 주여 이 주여 이게 우리 바로 이전에 나왔던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생각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었습니다. 여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서 문둥병 환자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 즉시 문둥병이 떠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둥병이 낫게 되는 것을 깨끗해짐으로 말합니다. 레위기 14장 2절과 3절 거기 레위기도 14장도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읽어주세요.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그렇게 하고 계속 읽으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정하다 선포받는 규례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쭉 내려가셔서 레위기 14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문둥병에 걸려 부정해진 자가 문둥병이 나아 정결케 됨을 선포함을 그를 위해 속죄함으로 한다. 이게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 보면 문둥병에 걸린 자의 모습은 죄에 빠져있는 죄인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적인 예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누가 문둥병에 걸려있다 하여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문둥병이 걸려 그 사람은 더욱 은혜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5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기 보면 이제 고쳐주시고는 문둥병이 깨끗게 된 사람에게 경계를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먼저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또 너의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진단하라 하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진단을 받고 선포를 받아라. 그러면 그러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만이 아니라 즉 문둥병이 나아지면 그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없는 병 고치는 그런 곳에서도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즉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모여들면 피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 좋은 기회인데 많이 모였을 때 아 좋은 기회인데 왜 자꾸 피하셔? 근데 계속 그러십니다. 소문이 퍼져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듦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가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시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 이러나 조심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자꾸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말로 하면 뭐 신문에도 내고 라디오에도 나가고 좀 유명해져야 뭐 일을 하지. 왜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왜? 이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세상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따위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걸 잡아야죠. 그렇다고 뭐 라디오에 선전하는 사람 지금 나쁘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해도 뭐 그 사람 또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도 이 오늘 보고 있는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1장 45절에 그러나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나.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막 찾아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꾸 숨어 계시니까. 그리고 찾으니까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찾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하라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 죽음 전이므로 십자가 없이 병고침을 말하면 그저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쉬우므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전에는 주로 말하지 말라. 그러나 이제 십자가 후는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십자가가 빠지고 그냥 사람들 고쳐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또 너의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레위기 14장 말씀을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로 순종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확실하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신 분인데 자꾸 이제 뒤에서 보시면 누가복음도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로 몰아갑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깨달질 못합니다. 새로운 시대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이 주님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 그거 구약이야. 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제 신약에 오면 그게 변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창조 전부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데 그 뜻이 표현되는 거는 변합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런 동기 이런 것도 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너가 오래 산다. 이건 구약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뜻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7일 중에 하루를 그 천국 안식을 증거하라는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 표현되는 거하고 신약에서 똑같은 뜻이 이제 표현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 뜻 자체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어떤 하나님 말씀은 적용되고 어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적용이 되죠. 하다못해 동물을 죽이는 제사도 우리한테 적용이 되죠. 왜? 그게 예수님 제사를, 그 십자가를 지금 예표하는 거였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아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고침을 받은 사람 보고 구약에 쓰여 있는 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선포, 너 깨끗하다 선포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것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저희라는 저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면 너희 문둥병이 나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저희가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면 제사장이 너를 정결하다 인정함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즉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 구원의 현실. 문둥병이 깨끗게 되어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구약적인 모습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즉 문둥병이 깨끗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 보여지죠. 이런 현실들이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한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이제 이 설교의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한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가서 아버님과 교제 나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 복음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 그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이라 항상 아버지를 찾는 그런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아버지를 찾기에 아버지 뜻을 찾는 삶입니다. 세상 말로 여기저기 나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삶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즉 예수님 삶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 바로 이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묻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예수님은 봐라. 예수님 사신 거 보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의 동기입니다. 뭐 왜 그렇게 해? 아이고 뭐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그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좋은 일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지금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요즘 세상하고. 그러면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 죄에 빠진 죄인의 현실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봐왔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면 그럼 왜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 됩니까? 우리한테 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도 아닌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 누가복음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 이게 아니면 그 사람 복 받았어. 그 사람 복 받은 게 나한테 왜 좋은 소식이에요, 도대체?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근데 이게 우리 얘기예요. 왜? 우리가 바로 문둥병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리하여 아버지와 분리되고 하나님 백성들과 분리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문둥병 환자가 증거하고 있던 현실입니다. 진에서 쫓겨나서 지금 혼자 살면서 완전히 죽은 자 같이 사는 거죠.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현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문둥병 환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자가 마치 죽은 자 같이 살아야 했어요. 우리가 바로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스토리로 하려면 우리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즉 이 문둥병 환자도 지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도 영적 문둥병자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예수님 앞에 나와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문둥병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문둥병이 나은 사람들 더 이상 문둥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둥병 환자같이 살면 이건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만지는 자도 부정케 되는데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본문을 보면 문둥병자를 만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신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 모습입니까? 죄가 갈라놓았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이제 더 이상 갈라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세퍼레이션이 아니에요. 이제 엄청난 모습입니다. 이거 구약의 율법은 부정하다 선포는 하지만 문둥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까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으로 부정하게 되었던 자가 정결하게 될 때 그 레위기 13장, 14장 계속 14장 여기에 의하면 읽어보시면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목욕을 해야 되고 몸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제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고, 옷이 빨아지고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짐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문둥병. 어느 정도로 죄에 빠진 현실이 우리가 참 모릅니다. 그죠? 죄에 빠진 현실이 어느 정도로 고약하게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아마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막 피가 나오면서 막 이 살갗이 이 뭐야 피부가 막 찢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오지도 마.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었다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고약하고 더 더럽고 추악한. 근데 몰라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더러웠던 죄인인지. 그냥 자기는 좀 난 것 같거든 딴 사람보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정말 문둥병 환자 몰라요. 옛날 같으면 한국에서 돈이나 이렇게 집어 던져주지 거기 가서 뭐 만지고 뭐 쓰다듬어주고 하실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분한테 와 만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아 이런 데서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만지신단 말입니다. 그래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났다니까요.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제 정말 세상 거 가지고 복복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을 다 소유하면 뭐합니까? 그 문둥병 같이 그러고 지옥에 가갖고 영원히 탈 거면. 그런데 그냥 그런 것만 좋아서. 그러니까 그냥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도 그런 수준에서만 전하게 되고, 그런 수준에서만 받아갖고, 세상에서 병이나 낫고 뭐 건강하게 사는 이따위 소리나 하게 되고 그럼 건강하게 사는 게 나쁘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 만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이 몸에 대한 불평이 뭐 저절로 나와요. 그래도 살 만큼 하세요. 좀 더 심하더라도 또 은혜 주실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절망적인 그런 상태면 그럼 갈 거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깨끗하게 된 나. 이게 지금 구원의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입니다. 즉 뭐냐? 영원한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파도 그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건강. 진짜 이 세상에 그 70년, 80년, 90년 지나면 영원한 건강. 이제 천국에 가시면 어느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죄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가를 눈에 보이게 이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죄가 없다. 그러니 병도 없다. 죽음도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아, 끝내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요. 그러나 지금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영적 문득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즉 내가 이제 문득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그것이 나의 현실임을 믿으셔야 이제 문득병자 같이 안 살 거 아닙니까? 믿음에서 시작이 돼야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그 현실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현실을 최대한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기억해야 할 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의 천국 현실, 즉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준 그 현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취급을 받아 이루어진 구원의 현실이요. 아니 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취급을 받느냐? 우리들 때문에.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막 눈을 가리고 막 싫어하는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같이 짐 밖으로 쫓겨나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문둥병자의 현실이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즉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백성들에게 버림받았고, 이게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취급을 받으시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성문 밖이라는 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왜? 죄를 지은 자는 짐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게 그 성 밖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짐 밖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 앞에 항상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영원히. 제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보통 복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세요. 지금 세상에서 내 상황이 어떻고 이거보다 어느 정도 복받았는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문둥병 환자 취급까지 받아가며 여러분을 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은혜가 커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불만 불평 없애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 만족을 찾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